이제 2021년이 이제 밝았습니다. 좀 많은 것이 바뀐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금 공감할 수 있는 질문들을 좀 던져놓고 오늘 좀 설명을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상황을 일으켜서 어떤 차원을 바꾸시는 일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이지 않은가. 지금 우리가 당면한 상황, 우리가 지금 어떤 차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를 한번 질문해보면 오늘 많은 답들이 좀 얻어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정말 성경에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바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이외에 특별히 성령에 임하신 사건 이외에 엄청난 일들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일들이 벌어졌는데 사도행전 이제 7장 8장에 가면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정말 엄청난 핍박이 이제 유대 안에서 이제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교회를 잔멸했다 이 정도 표현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이 공동체가 기독교 공동체가 예루살렘 중심으로 모여 있었다고 하면 엄밀하게 얘기하면 예루살렘에만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예루살렘에만 모여있던 그 공동체가 특별한 상황, 자 유대인들의 어떤 핍박이라고 하는 극한 상황이 일어나자마자 어쩔 수 없이 흩어져야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동체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에 없던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흩어져야 돼요. 그게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흩어지면서 우리가 알듯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어떻게 보면 분명히 예루살렘 모여있을 때와는 다른 차원의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게 있었던 일이고요.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이 사실 유대인의 핍박하고는 비교 안 되는 것이 이제 로마 정치를 통한 어떤 핍박입니다. 네로 황제를 비롯해서 로마 전체 안에서 기독교를 이제 핍박하는 일이 벌어졌을 때는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자유롭게 복음 전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었는데 이제 표현할 수 없는 표면적으로 드러낼 수 없는 차원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서도 순수하게 신앙 때문에 목숨을 내놓아야 될 이걸 요구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카타콤으로 들어가며 실제로 표현 내면서 말은 하지 않지만 삶으로 예수 믿는 삶을 살아내야 될 어떤 그런 일들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 허락하셨죠. 밀어넣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전 세계가 경험하고 있는 바가 이런 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떠한 특별한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뭔가 새로운 차원을 요구하는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보시면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 때문에 제일 그런 거는 일단 모을 수가 없어요. 이제 대면의 모든 사역이 막히면서 이제 비대면으로 되는 거죠. 이 대면이라고 얘기할 때에 예배도 그렇고 모임도 그렇고 또 우리 사역 또한 그렇습니다. 만나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경험하다 보니까 특별히 이제 경제적인 부분들이 올해는 굉장히 많이 전문가들은 무너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영업이 지금 자꾸 무너지니까요. 버티고 있지만 국가에서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어떤 수준이다 보니까 밑에서 서서히 무너지는 거죠. 완전 무너지는 일들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조언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질 것 같아요. 엄청난 압박들이 우리 각자에 있습니다. 또 사람 만나는 것에 대한 부담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요, 이게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만 조금 보면 예를 들면 이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성도의 어떤 성도 각각 개인의 믿음이 너무 큰 차이를 내는 것 같습니다. 약간 그래도 이제 교회 모임이 있고 그래도 누군가 좀 도와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신앙을 유지했던 분들이 적지 않게 있을 겁니다. 저 뒤에 앉아있어도 별로 표가 안 나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이제 모임이 없어요. 모을 수가 없어요. 이제 혼자 스스로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나마 교회에서 잡아주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런 일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없이 그냥 꺼져가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중간 지대는 없는 그런 때가 돼버렸습니다. 완전히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코로나를 통과하고 나서 신앙생활 하신 사람들의 적지 않은 퍼센테이지가 신앙의 어떤 심각한 타격이 올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사실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요즘에는 공공연하게 내가 하나님 믿는 거하고 교회 가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냐, 나 하나님 믿는데 꼭 교회 가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분의 존재를 내가 인정하고 그분의 존재에 동의한다고 하는 것만 믿음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은 지, 정, 의라고 하는 것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존재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모든 것에 내가 충분히 동감을 하고 확신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내 삶을 드리는 것까지가 믿음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까? 원하신다는 거죠. 그분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존재만 믿는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자기는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교회하고 무관하게 삽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성도들에게 너무 큰 타격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때에 더욱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귀한 어떤 성도의 모습들도 있습니다. 또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 상황이 또 우리를 어디로 몰고 있냐면 교회 전체를 볼 때도 심각한 타격을 가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안 모인다 이걸 떠나가지고요. 어떤 거냐면 교회 본질이 뭐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교회에 모여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은 것들을 했는데 이게 전부 본질적인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본질에 도움을 주는 캐릭터로 얘기하자면 본질의 캐릭터가 아니라 부캐릭터인 거지. 이것만 막 집중하다가 이런 코로나 상황이 터지니까 성도들이 진짜 가져야 될 신앙은 없고 본질은 없고 어떤 외부적인 활동만 하다가 이걸 못하게 되니까 성도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감사하게 얼마 며칠 남지 않은 우리 선교사님들 중심으로 하는 말씀 사경에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실 것 같습니다. 이미 많은 시험들이 지금 있는 중에 그래도 이게 맞다라고 하는 분들이 지금 적지 않게 논란이 있었는데 그 논란을 딛고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신청을 해서 제가 볼 때 굉장히 귀한 일들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들하고 대화하면서 선교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교사님들 사이에서 큰 회개가 일어났다. 우리가 지금 선교사가 나와서 선교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가 터지면서 우리가 그동안 뭐 했는지를 돌아보게 됐다는 거죠. 교회도 지어주고 먹이도 하고 사역도 하고 다 했는데 실제로 만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다 무너지더라는 거죠. 이게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게 뭐지? 이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정말 말씀과 기도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진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 회개의 어떤 연결선상의 제의하고 또 연결된 것입니다. 감사하죠. 교회가 지금 적지 않게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요. 그래도 얼마 전까지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한국교회에서 목회자가 어떤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목회자들과 성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게 그냥 공공연하게 수면으로 떠오릅니다.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인식에 큰 변화가 온 겁니다. 왜 그러냐면 목회자 중에 절반이 아니라 거의 7, 80% 이상이 교회를 통해서 삶이 유지되지가 않습니다. 거의 8, 90%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겨우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했던 것들이 이게 왜 꼭 숨어서 해야 될 일이냐. 이래서 오히려 두 가지 잡을 가진 것들에 대해서 좋은 인식을 가진 어떤 그런 글들이 막 이렇게 공유되고 있습니다.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목회자들 이런 것들이 공공연하게 뭐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교회를 우리가 도울 만큼 우리가 이제 우리 삶은 자급자족하면서 교회 돕는 거 유익하지 않냐라고 하는 것들이 일상이 될 만큼 교회가 큰 타격이 갔다는 거죠. 모여들지 않으니까. 그리고 안 보이는 걸 떠나서 성도들이 어떤 본질적인 어떤 그런 믿음들이 올바로 전달되지 못하니까 성도가 무너질 뿐만 아니라 정말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요. 이런 상황으로 우리를 내모신다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당대 세계복음화의 사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들을 하다가 지금 스탑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물론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온라인으로 많은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전 세계가 겪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제가 50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정말 이랬던 적이 없습니다. 이번만큼 조용한 성탄절, 이번만큼 조용한 12월 31일을 제가 경험한 적이 없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완전히 꺼졌습니다.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올해도 꿈부리가 가능할까? 지금으로선 굉장히 부정적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만 좀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나라가 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세계가 뭐 별 부담 없이 오고 가야지 가능한 일인데 좀 쉽지는 않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긴 합니다. 이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넣으셨잖아요, 상황을. 이런 상황을 넣으셨을 때 뭔가 요구하신 바가 있다는 거죠. 예전처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신 거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공동체의 핍박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유대인들이 핍박을 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그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 허락하신 상황에 이 사람들은 발맞춰서 아, 우리끼리 모여서 유대인끼리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걸 원하시지 않는구나. 표면적으로 내가 도망가고 있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특수한 상황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냐. 우리의 차원이 올라가야 될 것. 이렇게 소화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로마에서도 이렇게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우리가 저렇게 세상 정부에 죽음을 당해야 되는 일이 벌어집니까?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 핍박에 못 이겨서. 근데 그 중에 소수의 사람은 목숨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표현할 수 없고 말로서도 예수님 얘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들여서 진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춰서 삶으로 보여주면서 그들로 하여금 감동하게 되고 결국 그 이후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래서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공인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눈떠보니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할 수밖에 없는 일들까지 벌어진 겁니다. 물론 정치적인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요. 그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분명 다르지만 그런 이끄시는 방법은 제가 볼 때는 동일하지 않는가. 이렇게 상황을 특수한 상황으로 몰아넣으실 때는 우리에게 뭔가 요구한 바가 있지 않는가. 오늘 2021년 새로운 신년을 시작하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어떤 차원으로 가길 원하시는가를 질문을 하게 되고 그 부분에 참 어렵지 않게 선명하게 어떤 한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신다고 저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알듯이 사도행전 17장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쫓겨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딱 거의 3주 만에 세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새 안식일 동안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안식일만 했는지 안식일 중간에도 했는지 모르겠지만 후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3주간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지를 전하는 중에 아주 뛰어난 경건한 헬라인들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귀부인들도 적지 않게 사도 바울 팀을 따르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것을 보는 유대인들이 볼 때에 이거 죽여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 저자의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불량배들까지 일으켜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이때 복음받은 지 얼마 안 되는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을 숨기면서 나 죽여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어쩔 수 없으니까 그 야손한테 돈 좀 받고 야손을 풀어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바울은 뒤에서 빨리 이제 빠져나가는 일이 벌어지죠. 이렇게 세우신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에 세우신 교회죠. 그리고 나서 일정한 시간이 흐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같이 있을 수 없는 시간 동안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무럭무럭 자라게 되는데 아주 모범적인 교회로 이제 자라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잠시 한번 보고 지금 우리가 당면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차원으로 인도하는지에 대한 답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1장 6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6절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받기 전부터 받을 때부터 이래 어려운 중인데 힘들어 죽겠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았다는 거죠. 이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와 주를, 즉 바울과 같은 전도자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는 거죠. 지금은 너무 귀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을 본받고 주님처럼 또 주의 복음을 지냈던 바울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편안할 때가 아닙니다. 처음 시작부터 어렵게 받았고 지금 또한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에 편지 쓸 요 무렵에도 로마에서는 기독교 핍박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존재하던 때입니다. 시작할 때부터도 복음을 쉽게 받은 게 아니에요. 아주 어렵게 받았지만 그 어렵게 받은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이 복음을 기쁨으로 계속 받으면서 계속 주님을 쫓아가는 모습, 바울을 쫓아가는 모습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7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이 데살로니가가 마게도냐의 행정 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가 워낙 큰 땅이었기 때문에 로마 안에서 여러 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 뭐 한 나라라고 해도 상관이 없고요. 아니면 우리로 얘기하면 한 도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행정 수도입니다. 근데 이 그러니까 마게도냐도 한 주고 아가야도 한 주예요. 그러면 이 마게도냐의 행정 수도인데 소문이 어디까지 났냐면 마게도냐 전체와 아가야 전체 났다는 거죠. 예를 들면 서울에서 너무 귀중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소문이 우리나라 전체에 나고 저 중국 전체에도 나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모델적으로 지금이 된 거죠.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라고 얘기합니다. 참 얼마나 칭찬으로 얘기하자면 정말 극칭찬인 것 같아요. 요즘 연말 같은 데 보면 시상식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시상식으로 얘기하면 대상감입니다. 교회가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합니다. 8절에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 데살로니가의 모든 성도들, 이 교회가 폭발적으로 주의 말씀을 전해서 마게도냐 전체와 아가야 전체에게 이 복음을 널리 전파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믿음이 얼마나 특별했는지 그들의 믿음이 정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도전이 되게 한다는 거죠. 그제 우리 선교사님들 중심으로 제가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새벽 예배 이후에 어떤 그곳에 참여하지 않았던 분들은 꽤 많이 저뿐만 아니라 그 모임을 주관했던 우리 김영근 선교사님과 몇몇 분들을 좀 비난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정작 참여하신 분들은 굉장히 많이 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임이 끝나고 나서 저하고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따로 방으로 만드는데 저는 사전에 그런 얘기를 못 들었어요. 축도 하고 끝내려고 하는데 방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해서 예? 제가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동하니까 한 40몇 분의 분들이 들어왔어요. 적지 않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그 선교사님들이 이제 나누는데요. 너무 감사하더라고. 어떤 분들은 메시지를 간증하고 있는데 글을 올려요. 너무 놀랍다. 너무 충격적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양심적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선교사님들이.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부차적인 것을 얘기했는데 사람들의 마음 문을 여는 작업들, 뭐 그 외에 어떤 외부적인 어떤 이런 작업들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짧은 시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 가지고 그냥 전공법으로 이렇게 써서 이렇게 100개 나라의 문을 열었다고 하는 것이 너무 놀랍다. 이 시대에 그냥 사도행전 29장 같다. 선교사님들이 하는 말이었어요. 감사하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고백할 만큼 어느 날 보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참 감사합니다. 저는 마음에 충분히 조금이라도 우리 걸어온 길들이 저들에게 도움이 되겠다는 확신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안 드러나면 좋은데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제 상황이 직면하는 거죠. 예. 틀림없이 그들을 몇몇 분이라도 제대로 눈이 열린다고 하면 그들 통해서 펼쳐질 일들이 굉장히 좀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너무 귀했나 봐요. 도전이 됐나 봐요. 본이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믿음을 드렸냐 그건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자체가 이게 너무 귀한 거죠. 영국의 그 웨슬리 부터 시작해서 여러 이제 우리 전 세계에 영향을 끼쳤던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 중에 이제 웨슬리 같은 경우 여러분 아시듯이 이렇게 배를 타고 가는 중에 풍랑을 만났잖아요. 풍랑을 만나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저기 일단의 무리들이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하며 찬양한 걸 봤습니다. 이 사람은 신학자였습니다. 근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학적인 지식은 많지만 죽음의 위기 속에 저들이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부끄럽고 충격이 된 거예요. 저게 진짜구나. 그 이후에 그 경험 이후에 이 사람이 바뀌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뭐라고 표현했냐면 모든 믿는 자의 본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될 만한 믿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저는 이게 사모가 되고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느 순간 그 어렵게 시작된 짧은 시간에 개척된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이렇게 됐어요. 모든 믿는 자의 본입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전체를 향하여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너무 올바르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믿는다고 얘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 많습니다. 내가 몇십 년을 믿었고 내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뭘 했고 당신들이 잘 모르지만 내가 이 정도로 헌신했고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모든 믿는 자의 본이 사실은 많지가 않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본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배울 게 아직 한참 많이 남았다고 하는 것에 반증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더 얘기합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더 이상 지도할 것이 없다. 이제 산 내려가라 그 말입니다. 할 말이 없다. 니네 모습이 너무 귀해서.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이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사람들이 요 사람들이 오히려 바울에게 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바울이 이들한테 복음 전해가지고 문이 열렸는데 그게 소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까지 넘어갔지 않습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이 이제 바울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 엄청나다면서 얘기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그 사람들이 바울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의 모습들이 이 신앙이 다 알려진 겁니다. 그 신앙의 핵심이 뭐냐면 참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과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를 오직 구원자가 유일하게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으며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입니다라고 지금 바울한테 전한다는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재림의 신앙과 처음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참된 신앙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지를 조금 더 보면 1장 3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참된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으로 가만히 있지 않고 믿음은 뭐합니까? 역사합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 전체에 많은 성도들에게 이 믿음이 실제로 살아있는 믿음이 있어서 그 살아있는 믿음으로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 살아있는 믿음으로 일을 한다는 거죠. 믿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다. 이것도 믿음의 역사지만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낸다. 믿음으로 일한다. 이것도 믿음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그리고 사랑의 수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틀림없이 주께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 소망을 두고 지금도 인내로서 살아냅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입니다. 성도들의 모습이죠. 1장 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의 감사의 제목이 뭐냐? 주님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저렇게 돼서 감사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감사 제목이 되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귀합니까? 1장 4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들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어요. 짧은 시간에 세워진 교회가 이렇게 됐습니다. 즉 말이 아니라 삶으로서 살아내는 모습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됐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로서 그리고 교회로서 당대 세계복음화를 섬기는 제자로서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할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 이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질문이 왔어요. 선교사님들한테. 선교사님들이 사실 선교사님들한테 놀라운 사건입니다. 왜 놀라운 사건이냐면 지금 필리핀만 하더라도 선교사님들이 수천 명 들어가 있거든요. 그 선교사님들이 들어가기 전에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배우고 들어가서 지역사회에 어떤 도움될 것 배우고 많은 것들을 하면서 서서히 접근합니다. 그것도 필리핀의 수천 명이라고 하면 필리핀 전체가 아닐 거 아니에요. 필리핀의 어떤 한 뭐 섬에 어떤 한 도시에 이렇게 들어가서 사역을 할 거 아니에요. 대부분의 필리핀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할 건데요. 우리가 저는 선교사도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를 하고 있잖아요. 교회를 하고 있는 사람이 그것도 긴 시간도 아니에요. 7, 8년 만에 100개국의 그것도 현지인들만 영향을 주고 그들과 함께 세계복음화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분들이 얼마나 충격이 되겠냐 말. 자기 인생을 들여서 선교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상황이 달라요. 다른 분들하고. 이분들은 인생을 들여서 그거 하고 있는데 저 이상한 교회 하나 나타나서 이러고 있다니까 충격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 메시지를 들어보고 이게 맞다고 여겨지니까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SNS 우리 다 공유했거든요. 확 들어와서 들어와 보고 이제 질문을 하더라고요. 뭐 교제 중에 조금 걸리는 거 이런 질문들을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이제 더 이상 감출 수가 없다. 모든 것을 이제 우리에게 주목하고 있구나. 우리가 더 이상, 죄송합니다. 말로만 뜻을, 지금도 말 아니고 삶으로 살아냈지만, 더욱더욱, 이제 더 이상 말로 어떤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때는 지났다. 차원이. 그동안 우리끼리 조용하게 조금 실수가 있어도 괜찮은 때는 이제 지났습니다. 공공연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몰아붙이시는, 어느 순간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특수한 상황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차원으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요구하시는데 그 요구의 삶이 딴 게 아니라 진짜로 복음인지 머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삶에서 복음이 가득 차야 된다는 것이죠. 마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 성도 각각이 데살로니가 성도처럼 우리 교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그리고 우리 당사복의 사역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했던 그 사역처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새로운 차원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습니까?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도대체 어떻게 됐습니까가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하는 부분에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 참 채목사님 센스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제목만 줬는데 그 위에 너무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썼어요. 이는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찬양도 너무 제가 오늘 이제 메시지 나중에 이렇게 전달하겠지만 한 손에 복음은 한 손에 사랑을 구원 제가 하려고 했는데 그리스도의 계질 찬양하더라. 와, 참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말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어떤 그런 차원들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1장 5절에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차원으로 인도하신다. 그럼 우리 어떻게 그렇게 인도를 받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갈 수 있겠는가 했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게 하셨냐?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용하셨는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을 통해서 뭘 하셨냐는 거죠. 그게 1장 5절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사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은 말로 전달된 게 아니었습니다. 복음은 능력으로 전달됐고 큰 성령의 역사와 큰 확신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달된 것 짧은 시간에 물론 그 일에 바울이 교회에 귀중하게 쓰임받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보다 복음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달되어졌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 입장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차원으로 인도하시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할 때 우리 주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 복음이 너에게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전달되어져야 한다. 그렇게 받아들여져야 된다.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방법입니다. 방법으로 얘기하자. 가장 큰 비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1장 2절에 이렇게 전달되기 위해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쓰셨습니다. 바울이 어떤 모습을 쓰셨을까요? 그게 힌트를 볼 수 있는 것이 두 군데 있는데 하나가 1장 2절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을. 지금 이 포커스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에게 너희를 두고 감사한다. 이것도 있지만 이 포커스는 무슨 뭐냐면 항상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의 이면에는 정말 하나님과의 긴밀한 소통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주신 플러스 알파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상황을 많이 주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 자신을 주시하십니다.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이를 빨리 깨는 방법이 우리가 상황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때 소통이 되는 거예요. 소통.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같은 곳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듯이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게 기도입니다. 이 특별한 상황에 성도들이 그나마 있었다고 했던 그 옅은 신앙이 여지없이 무너지고 몇 주 버티면 될 줄 알았는데 이게 1년, 2년 가면요. 그냥 다 무너집니다. 2년 가서 무너지는 예는 엄청 많습니다. 예를 들면 수많은 남자애들이 군대를 갔다가 신앙 다 버리고 옵니다. 왜 그러냐? 그 한 2년 정도 되거든요. 2년 동안 그냥 다 팔아먹고 옵니다. 완전 세상 사람들 대해서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기독교인들 중에 적지 않은 퍼센테이지가 무너질 겁니다. 교회 문 닫는 교회들이 많을 겁니다. 정말 목회자들요. 정말 힘들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상적으로 목회자 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시간을 드리고 능력이 없어서 목회자가 된 게 아니거든요. 많은 것들 포기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몇 명 안 되는 성도들 붙들고 하는데 또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절망이 계속 드는 겁니다. 이게. 교회가 무너지고 목회자가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질 겁니다. 사역들이 전 세계적인 사역들이 선교 사역부터 시작해서 다 지금 올스톱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와 무관하냐? 아닙니다.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죠. 이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올바로 살 것을 원하시는 그런 메시지도 있지만 다른 각도로 얘기하자면 세상이 이러하기 때문에 세상을 건지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무너지고 있는 성도, 큰 타격을 받은 저 교회, 사역이 멈춰버린 모든 사역을 하는 분들을 다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어떤 그런 역할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당세복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을 감당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우리에게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어떻게 저 무너진 성도들, 어떻게 저 큰 타격을 받은 저 교회들, 목회자들, 어떻게 하면 저 세계 선교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건져낼 수 있을까? 건져낼 자로 우리의 룰을 부르셨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얘기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그렇게 했으니까요. 이 교회의 어떤 다양한 모습들을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그들이 복음이 말이 아니었고 삶이었다는 거죠. 삶이었다. 그러니 성도로서 교회로서 그리고 나서 세계를 살리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서 제자들로서 가장 모델적으로 그 어려운 때에 로마 시대에 그 역할들을 감당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 데살로니가 교회의 응답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로서 교회로서 제자로서 주님 앞에 올바로 서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냐는 겁니다.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데요.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복음이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너에게 이르렀다. 이게 답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답이고 우리가 또 수많은 영혼들을 이끌어야 될 때 해야 될 어떤 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그 교회를 향한 끊임없는 바울의 기도가 배경에 있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기도는 표가 안 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속된 말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아무 힘도 안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을 그분에게 고정시켜서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고정시켜서 그 하나님과 소통하게 될 때 이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고 또 그러하기 위해서 1장 5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복음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이것 때문에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어떻게 섬겼는지를 그냥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낮아져서 섬긴 거죠. 이 복음이 그렇게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정말 기도의 단을 쌓고 또 한편으로는 철저하게 섬긴 겁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어서 섬긴 겁니다. 이게 지금 바로 이런 모습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됐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또한 바울을 본받아서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말과 삶으로 이 복음을 살아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복음을 전달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지금 우리가 바로 이러해야 됩니다. 복음이 말이 아니라 삶이 돼야 되고 우리에게 그렇게 되어져야 되고 이제 우리에게서 나가는 복음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달이 되며 그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더욱 낮아져서 삶과 말이 일치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언하되 말로 증언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 증언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동시에 한 손에는 복음을 또 한 손에는 사랑을 이 두 가지가 똑같다 이 얘기가 아니라 올바른 진짜 복음이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사랑을 가지고 수고하는 그런 일들. 사실 저는 아까 그 그리스도의 계절이 CCC에서 김중구 목사님이 글을 지었고 했던 곡이잖아요. 70년대를 살아가고 80년대를 겪어보면서 사실 우리나라 교회가 대부흥했을 때에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정말 청년들이 그 가사처럼 청년들이 정말 예수의 어떤 꿈을 꾸고 민족을 누비는 일들을 실제로 경험했던 세대를 살았습니다. 그 불이 지금 다 꺼졌습니다. 제가 확인하고 있는 바 그 어마어마했던 불들이 지금 다 꺼졌어요. 불과 몇십 년 만에 이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꺼졌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만이라도 정말 이런 환상을 품고 꿈을 꾸고 온 민족뿐만 아니라 전 열방을 누비고 다니면서 피 묻은 이 그리스도의 어떤 계절이 올 수 있도록 우리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은혜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이게 말뿐만 아니라 삶이 되자는 얘기는 전인격적으로 복음을 소유하자 그 얘기지 않습니까? 사역을 할 때는 그리스도의 모습인데 삶으로 돌아왔을 때는 아니다.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는 차원은 사역이나 지금 내가 현재 삶을 사는 거나 동일한 수준으로.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동안 당대 세계복음화 때문에 제자 사역을 많이 했지만 제자 사역을 계속하되 잃어버린 양도 우리가 돌아봐야 될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우리가 사역에 집중해야 됩니다.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도 마찬가지겠죠. 또 한편으로는 교회는 항상 8대 2의 법칙이 교회도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20%만 일을 합니다. 사역을 합니다. 그 80%도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들에 맞게, 영역에 맞게, 봉사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할 수 있는 이런 많은 것들을 기도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뭔가 그 걸맞는 사역을 펼쳐낼 수 있는 이걸 원하시지 않는가. 물론 특별한 어떤 역할들을 했던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유대의 핍박이 와서 흩어질 때에 큰 역할을 했던 사람들도 있지만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정말 이름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카타콤에서 일생을 버리다가 순교한 그런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이름 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역할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지금 여전히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식구들이 당대 세계복음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본인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역할들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좋겠다 싶습니다. 뭐 하물며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이전까지는 아예 노숙자들 이렇게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돈을 좀 드리고 뭐 이런 건 있지만 요즘에는 더 먹을 데가 없대요. 저분들을 더 이 병균의 온상으로 보니까 더 먹을 데가 없다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야 진짜 이런 때 우리가 좀 도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부터요. 많은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환경을 허락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당세복을 꿈꾸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무너지는데 우리는 안 무너져서 아싸 좋다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 보니까 이번에 교회 재정이 이 어려운 때도 불구하고 다행히 감사하게 뭐 조금 작년보다 부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유 참 감사한 것 같아요. 남들은 힘든데 우리는 좋다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당세복의 마음이 아니잖아요. 이게 당세복의 정신이 아닐 거 아닙니까? 이 모든 것들 끌어안고 우리는 봐야 되거든요. 성도가 무너지고 있고 교회가 타격을 받고 있고 사역이 다 멈추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저들을 우리에게 맡겼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저들을 끌고 당대 세계복음의 그 끝까지 같이 갈 수 있겠는가? 우리는 끝까지 가야 되니까 어찌하면 되겠는가? 더 이상 말이 아니라는 거죠.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모든 곳까지 철저하게 복음으로 가득 찬 완전히 복음으로 정복된 그런 모습을 지금 원하십니다. 서로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상황을 허락하셨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인지 어떤 환경인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시작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모든 거 하나님 허락하셨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코로나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하나님 왜 허락하셨는가? 이유가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틀림없이 우리를 어떤 특별한 상황을 통해서 특별한 차원의 어떤 더 이상 과거의 모습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말이 아니라 말뿐 아니라 삶으로 살아냈던 그들처럼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어찌하면 되는데요. 그게 안타까운 절규지 않습니까?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답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고 우리 입을 통해서 나가는 복음 또한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하기 위해서 낮아진 그 모습이 지금 입체적으로 우리에게 와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드러날 것이냐. 데살로니가 교회 모습처럼 드러날 거라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이것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을 감당하는 이 시대의 데살로니가 교회로 올 한 해를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한 손에는 복음을, 한 손에는 사랑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이 엄청난 복음을 증언할 때 말뿐만 아니라 삶 전체로. 사역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 삶으로도 복음이 충만하고 보이는 곳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집중해야 될 부분들도 제자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양까지도 교회 안에서도 소위 일꾼이 아니라 전체가 어떻게든 크고 작은 부분일지 모르겠지만 역할들을 감당해서 세계를 견인할 수 있도록 교회를 견인할 수 있도록 사역을 견인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되겠습니다. 분명히 어려운 때입니다. 그래서 메시지가 우리에게 너무 선명하게 오는 것 같습니다. 복음이 말로만 아니라 삶이 될 수 있도록 이걸 어떻게 문구로 좀 이렇게 고민하다가 그냥 있는 그대로 쓰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냥 복음을 말로 그리고 삶으로 이게 뒤에는 가로해서 전해져야 이게 가로입니다. 전해져야. 근데 요거는 이제 뭐 충분히 알 거라 생각하고 이렇게 문구를 정했습니다. 올 한 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복음을 말로 또 그리고 삶으로 전달하는 전 세계 교회를 견인하는 당세복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세계를 돌아볼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 핍박이 왕성한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복음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냈고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와 그 교회처럼 이 마지막 때 당대 세계복음을 감당할 우리 복음 가득한 교회 바로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뿐인 사역뿐인 그런 자가 아니라 정말 온 삶에 복음으로 채우고 모든 전인격적인 부분에 복음으로 채워서 우리 들려진 복음과 우리에게서 흘러나가는 그 모든 복음이 단순히 말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반드시 완수할 것입니다. 우리 가는 길에 틀림없이 주님 오실 줄 믿습니다. 그 가는 길에 주께서 허락하신 요구사항을 충분히 들어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복음 가득한 교회의 식구들을 또 당태복의 모든 제자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통해서 또 주님 앞에 최고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